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성경에 103페이지에 있는데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세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낸 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이제 뿌려질 때 아름다운 열매로 이제 싹이 나고 또 그리고 많은 수확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훔쳐가는 모든 마귀들을 다 막아주시고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옹위해 주시사 오직 성령의 운행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의자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이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고 많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다들 떠나가고 따르는 자들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다 도망가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그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제자들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왔죠. 유대인들에게 와서 그래서 종교성이 강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매일매일 읽고 또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을 외우고 다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제 그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영적인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 그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또 짐승들을 막고 해서 그 농사 수확이 잘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많은 그 깊은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 움직일 때는 한때 한 거의 5천 명씩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당시에 그 인구 비례를 보면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70세, 80세 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50세, 많이 살면 50세, 40세 이런 그것이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아파서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인을 그게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힘들게 하고 그래서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많이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그 랍비들이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가리키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그 힐링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픔은 바로 가서 예수님이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바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구경삼아 가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많은 그 하나님의 깊은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그들이 이제 멀리 또 걸어가야 되는데 어쩔 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도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에 그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그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많은 깊은 영적인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라비보다도 더 특출하고 더 소문이 빨리 나고 더 유명해지는 그러한 예수님이 그 라비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자기네들이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의 라비보다도 훨씬 좀 다른 방향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그 지키고 있는 율법보다는 조금 좀 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안식일 금요일 저녁서부터 일하지 말고 그리고 그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대로 지키고 있으라 하는 그런 걸 강조했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하고 또 그리고 귀신들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제일 챌린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전통을 깨고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새로운 것을 이것을 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중들이 따라가는 걸 보고 이제 그 군중들이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저걸 제거해 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새롭게 미니스트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을 때는 혼자 하셨습니다. 혼자서. 제일 처음에 혼자 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그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주변을 이렇게 쭉 돌면서 가보나움이나 뭐 벳사이다나 고라신이나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다른 데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혼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은 그것을 끝내지 않고 아픈 자들과 그 다음에 그 병든 자들을 또 그 악한 영이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은 나중에 사도행전 때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이제 먼저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아픈 자들을 이제 다 치유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죄를 사하여 주러 왔다,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고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열두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벌써 옛날에 제자가 될 가능성이 다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 제자도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직업에 어부로서 또 농부로서 또 아니면 세금 걷어들이는 탁스 컬렉터로서 이렇게 자기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죠.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랍비들이 보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 제자들을 키우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굉장히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는 그런 그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일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런 일을 못하니까 뭐라고 도전을 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 항상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헐뜯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간 것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비판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죠. 12명의 제자가 그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와 또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매 또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또 그 다음에 시몬과 가롯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다니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그 모범을 보이시는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친히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내보내시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항상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와서 보라 합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그래서 와서 보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그 다음에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Follow me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Go and make disciples.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불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키우시는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젊은 한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들 때로는 70명의 제자들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천사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이제 육신을 가진 사람들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잠을 자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여기 지금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여자들이 다 담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기의 미니스트리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을 때, 그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갈릴리에서도 수많은 여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여자들. 제가 좀 이따 그 성경을 다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 다 자기네들이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파서 다 치유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가족들 중에 아들이나 딸이 아파서 귀신 들려서 다 치유함 받은 이런 그런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제 죽으신다 하니까는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울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오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무명 시절에 누가복음 8장에서 초기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에도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하셨어요. 그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조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볼게요. 그 예수님의 그 숨겨진 제자들, 여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타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고 마리아는 그 부엌에서 일만 열심히 해서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해. 두 사람이 다 열심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청년에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 사람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한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 뒤에서 섬김과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자기 희생과 자기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나는 것. 오늘 그 본 말씀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들 중에서 아마 특별히 여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그 치유함을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죠. 마리아는 굉장히 그 평범한 그 사람 여자 이름입니다. 지금 여기 그 멕시칸 여자들 중에도 보면 마리아가 많아요. 그렇죠? 마리아. 근데 그 하도 마리아가 많으니까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해서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이 다른 곳에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 요한나가 그 예수님 미니스트리 초기 당시에 여기서 지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그때 또 요한나가 또 나와요. 24장 9절에 9절서부터 보면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이 저희 말을 허탄한 그 뜻이 허탄한 뜻이 배워 믿지 아니했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계셔서 그래서 제일 슬퍼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이 여자분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타치를 받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줄 따라다니면서 슬퍼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반갑고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그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제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지만은 거기 간 것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본 곳이 이제 그 요한나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체 마리아와 또 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한꺼번에 우 같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요한나라고 한 여자가 거기에 끼어 있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요한나는 그 배경이, 그 백그라운드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요한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 그 한 그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아들의 고침을 받은 것이 바로 요한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오늘 보면은 그렇게 있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나가.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그 46절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여기 왕은 지금 아마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헤롯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신하는 바로 그 구사라고 그렇게 이제 연결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소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이 구사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이제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와이프와 온 가족들이 다 믿었다는데 그 중에 자기 와이프가 요한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죠. 그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요한나는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살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난 것보다도 자기 아들을 고친 것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초기부터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나는 자기 남편이 그 헤롯 왕의 청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직 당시에 청직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아마 재무부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재무부에서 높은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꽤 있었어요. 자기 그 위치도 아주 그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돈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꼭 예수님이 그런 요한나 같은 그런 여자만 쓴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창녀였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리고 많은 병들의 고통을 당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여자들을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풍습에 여자들은 그 당시에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여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도 남자들처럼 똑같이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 것은 이건 굉장한 그 당시에 아주 그 아주 혁기적인 그러한 그 대우였었고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 여자들이 참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갔어요. 그런데 유독 소수의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고 그리고 끝까지 서포트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수산나가 있습니다. 수산나 이 여자는 더더군다나 이게 수수께끼 인물이에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이름이 그 수산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릴리 백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봐서 마음이 착한 그런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나도 아마 아팠다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그런 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고 복수를 쓴걸 보면은 그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른 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끝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밖에 여기 이제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들, 그 밖에 다른 여러 여자들, many others, 그 예수님의 평소의 사역을 도왔던 그 여인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자기 제자 유다가 배방을 해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그 관리들에게 붙들려서 그 다음에 고문을 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할 때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거기에 그 주위에 쭉 서서 울고 안타까웠던 것이 대부분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구경꾼만 했어요. 구경만. 근데 그 중에 띄엄띄엄 제자들이 있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참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죠. 근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다를 빼놓고 나서 다 순교했습니다. 12명 다 순교했어요. 어제 그 사도 요한만은 살아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그 사도 요한은 90살이 훨씬 넘어까지 자기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거치고 기름 가마에 던져놓는데 죽지 않고 거기서도 살아나오고 이러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시를 받아서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나중에 이제 다 젊었을 때 죽었죠. 근데 예수님의 이 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동안에 열심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뒷바라지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자들, 그 다른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혔을 때 따라다니던 그 여자들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같은 거기에 무리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예.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에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많이 있었다 하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미안한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불쌍한 것도 있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위해서 울었던 그런 것들이 있죠. 누가복음 23장에도 거기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길 그때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얘기만 있어요. 예수님의 19장에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여자 4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오늘 3절에 제일 끝에 부분에서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섬겼을까? 우리는 그냥 내가 그 취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빚을 졌으니까 그것을 내가 갚아야지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인간적인 그런 도울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론 자기 몸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을 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만남 속에서 서서히 자기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 정말을, 정말 그 열매가 뭐냐 이거죠. 열매가.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가던 그러한 길에서 돌아서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선한 길로, 그리고 더 좁은 길로,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말씀의 길로 들어서서 내가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그 열매의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과 그 참된 영적인 그런 그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죠.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하면서 농부가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 여자들도 다른 여자들이죠. 그 여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있건 없건, 요한나처럼 부자건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없었건 간에, 자기가 있는 건 있는 대로, 또 아니면 자기가 자기 그 시간과 자기 몸으로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을 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이제 마지막 때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이제, 물론 그 많은 제자들에게 하셨지만은 여자들도 거기서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깊이 마음에 새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밥 한 끼 해드리고 그 뒤에서 수발하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이게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주님께서 그걸 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해주신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내 건강을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또 내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집에서 또 가정생활에서, 그래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우리가 감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내 것인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한 건데 하고 다 내 것 내 것 내 것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가 어떻게 그 이것을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간격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이 한참 이제 전 그 이스라엘 다 통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많은 그 왕권과 그 다음에 그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드린 그런 내용, 기도 내용 중에서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한 얘기예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크리스천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나는 주님의 부르심은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리고 그냥 갑니다. 이것이 그 대신 우리의 그 상급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것을 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욕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르죠. 그 진주를 찾은 농부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그 참된 그 숨겨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세월호 그 사건 때문에 참 굉장히 모두들 가슴 아파하고 또 그리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하고서 많이 지금 아직도 그 책임론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서로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습니다. 그 타이타닉 호에 침몰했을 때 그때의 모습과 이 세월호 모습에 아주 참 상당히 비교되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 호가 밤에 이렇게 얼음하고 부딪혀서 침몰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2223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06명이 살아남고 1517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30%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706명 중에서 여자 승객이 74%고 어린아이가 52%고 남자 승객은 80%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1등석 중에서는 그 순서대로 이제 1등석부터 먼저 내보죠. 어린이 전원과 그 다음에 144명의 여성 중에 139명이 살았고 남성은 70%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그 구명보트에 태웠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2등석 선임 중에서는 여성의 80%가 구조됐고 남자들의 90%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1등, 2등에 탔던 사람들은 영국과 미국의 최상류의 부자들이 거기에 탔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자들이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죠. 근데 거의 한 사람만 빼놓고 그 배 전체 그 소유주인 사람만 빼놓고 나서 거기 있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그 배 소유주 이 사람은 상류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혼자서 그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외롭게 죽었다고 그래요. 참 비교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살겠다고 그래서 먼저 뛰어나온 그 한국의 그 세월호의 선장 그 사무원들하고 너무너무 참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 배 세월호에 목사가 탔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다 배에 남으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다 빨리 여기서 하선하고 빨리 금영정 타고 그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당신들을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천국을 가더라도 우리는 갈 수가 있으니까 먼저 나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져서 그래서 서로 살겠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원래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세태가 변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점점 더 악할수록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는 가장 어두울 때 그 빛이 가장 밝게 나타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그 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서 뒤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쓰면서 한 분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2004년 5년 그쯤 됐을 겁니다. LA에 사시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박복순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그 남편하고 LA에 사시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꼭 다운타운에 가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깡통을 굽습니다. 알루미늄 캔. 이것을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김영훈 선교사님 오셔서 집회했을 때 거기 가서 김영훈 선교사님 그때 막 시작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그 사흘이면 9월달이면 눈이 와요. 제가 9월달에 갔을 때는 눈이 펑펑 오더라고요. 거기에 그 눈이 오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4-wheel driver 차가 필요하다고 그 김영성 선생님 그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사람들이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박복순 권사님이 신문지에다가 뚫뚫 마른 것을 가서 갖다 주고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쓰세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게 돈이 3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저 김영훈 선교사님이 감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받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그 김영훈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 차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 4-wheel drive 집을 못 산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 돈을 나눠서 그 집차나 이런 걸 사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중고 그 버스를 조그만 버스를 그걸 사자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그 블라디보스토크 거기 하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할린에 두 군데 이거를 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실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버스를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탈 때마다 김영호 선교사님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박복순 권사님이 이거 귀한 돈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들을 교회에 실어 날리고 새벽 기도를 나고 하는데 이 영혼들 살려달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언젠가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김영호 선교사님 꿈에 자기가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갔는데 천국에 제일 먼저 반갑게 맞아주는 분이 박복순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흰 그 세마포 가운을 입고 그 생명과 두 개를 딱 주면서 이거 먹어보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먹었더니 너무 달아서 입이 쫙 막 다 쑥 내려가고 하나는 이제 가지고서 그러고서 왔는데 내가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자기 집을 엄청나게 큰 집을 거기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구경을 하고 그 곡을 가지고서 내려오면서 그냥 꿈이 깼어요. 참 이상하다 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 이복희 선교사님한테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복희 선교사님이 빨리 한번 그 박복순 권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 딸이 봤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어머니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참 귀하게 그 두 분이 남편하고 같이 새벽마다 그 다운타운에서 깡통 주셔가지고 그거 모아서 그래서 열심히 남들 보지 않게 섬기던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그렇게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이것이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참 바보처럼 보이고 멸시받는 그러한 눈총을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현대판 숨겨진 제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바로 이분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 품꾼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신부를 찾으시는데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지 모르는 시간이 점점 이제는 다 나아갑니다. 그 1995년, 96년 이 사이에 그 브라질에, 지금 브라질은 이제 6월 달에 월드컵을 한다고 난리들인데 이 브라질이 아주 그 가난하고 마약하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면은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하는 참 아주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 고야니아라고 하는 그런 한 이 그 지방이 있어요. 거기 한 120만 명이 사는데 꽤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복음주의 개신교가 그 당시에 약 한 7%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세력을 못 붙이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7년 동안에 여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약 45%가 됐어요. 그러니까 7배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그 처음에 5명의 여자들이 이 도시가 너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죽은 거 천지고 마약이고 술이고 총이고 그러니까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복음주의 교회 여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기도를 했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 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왜 쓸데없이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하다가 4년 만에 그렇게 그것을 뿌리치고 딴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고비를 크게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들을 내 말에 순종 안 한다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여자들이 그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거기 날씨가 더우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 보고서 오라고 해요. 근데 오는 사람들 다들 여자입니다. 와서 같이 기도하자. 전부 다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지나가는 다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서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이제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쫙 다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들이 다 귀찮다고 이거 이상한 여자들이 와서 우리들 그 귀찮다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걸 진정을 하는 바람에 그 못하게 했어요. 3개월 동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시장이 그 기도하는 그 그룹의 여자 책임자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은 3개월 동안을 쉬었더니 범죄율이 4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시작을 해달라고 기도를 다시 시작해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98년도 11월, 12월 그때부터 40일 동안을 릴레이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도시를 주님 바꿔주세요. 이 도시에 성령님이 여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시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99년에 그 1월 달에 새로 교회가 372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그 수백 명의 그 기도의 팀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기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만들어지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리더들이 만들어지면서 기도 셀 그룹이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가르치지만은 그 기도의 셀 그룹 리더를 만들어서 지금 그것이 지금 그 1998년, 99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2014년인데 브라질에 월드컵보다도 더 유명해지고 한 700만 개의 그 기도 셀 그룹이 지금 브라질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숨겨진 여자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자들의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오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의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그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오렌지 카운티 전체 아니 로스앤젤레스 전체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 주님께서 성령을 확 쓸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다 내려주세요라고 그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울부짖고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세요. 그 소수의 제일 처음에 다섯 명의 그 중보하는 여자들로 또 시작된 이것이 그 브라질을 지금 엄청난 그 영적인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게 보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시애틀 쪽에 센티넬 그룹이라고 하는 조지 오티스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가 이분이 자기가 전 세계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찾아다니는 이런 분이.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쭉 이제 한 달마다 한 번씩 보냈는데 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도의 그 동북쪽에 미소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가 있어요. 미소람. 예, 인도는 전통적으로 가난합니다. 그 힌두교에 붙잡혀서 가난하고 그다음에 문맹이고 배고프고 항상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그 인도예요. 그런데 바로 이 그 미소람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가 약 한 75만 명에 꽤 큰 데입니다. 이 그 주에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100%가 다 글을 읽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서는 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미디어까지도 이 미소람 주가 이렇게 딴 주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은 잘 되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그 영향이 크다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미소람이라고 하는 그 주가 위치해 있는 곳이 위쪽으로는 방글라데시가 있는데요. 모슬렘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방글라데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는 동쪽이죠. 동쪽에는 미얀마 거의 100%인 그 불교를 신봉하는 미얀마 그 사이에 있는 그 미소람이라는 것에 그곳에 그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그곳에 이제 그 큰 역사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 그 산업은 농업인데 쌀, 옥수수, 생강, 겨자, 사탕수수, 감자, 깨, 타피오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데 그 인구의 80% 내지 90%가 크리스천인 아주 놀라운 그러한 그 인구 분포가 이곳에 미소람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파탄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그 로컬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서 자기네 주위에 있는 그 부족들을 가서 죽이고 목을 잘라오는 것이 이 자기네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목을 많이 잘라온 사람들이 가장 그 추앙을 받고 있는 이러한 도시였었는데 그런데 이 미조람주의 100년 전에 1912년에 거기에 영국 선교사가 거기 들어왔습니다. 영국 선교사가 그래서 그 선교사의 그 이름이 얼마 전에 이제 이 사람들 100주년 그 특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큰 집회를 가졌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프레드릭 사베지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존 로레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 영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심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고 따라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시작됐어요. 100년 만에 지금 자기네들 그 75만 명 사는 거기서 그 이웃 국가로 또 그리고 많은 지방으로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교회가 다 연합을 해서 그래서 같이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1990년도 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1,600명의 선교사들을 내보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주에 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80% 90%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여인들이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전부 다들 다 기도하면서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밥할 때 쌀을 한 줌을 이렇게 줍어가지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다 항아리에 거기다가 미션 라이스 그 선교사 쌀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밥할 때마다 거기다가 쌀 한 곳이 넣고 한 곳이 넣고 그래. 그래서 그걸 다 차면은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가져와. 그럼 교회 큰 그 항아리에 있어서 거기다 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팔아. 다 팔고 나면은 그 돈을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남자들은 나무에 가서 저 산에 가서 땔감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그걸 팝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전체에 있는 그 지방의 교인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자기네들이 그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생기고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생겨서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네들이 여기서 그 참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션 라이스라고 하는 그 항아리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그 저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미션 치킨 그 양계장 하는 사람이 양 그 닭을 한 마리 팔 때마다 하나씩 또 하나 갖다 집어넣고 또 팔 때마다 또 하나 갖다 집어넣고 해서 이제는 그 닭을 팔아서 또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또 강가에 가서 괴를 잡고 조개를 잡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미션 크랩 미션 또 이걸 해서 그래서 이걸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또 팔고 갖다 줘. 이렇게 온 그 주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했더니 그 주가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땅이 축복을 받아서 농사가 잘 됩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 복음을 더 난 곳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으로 매일매일 이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숨겨진 제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실제 있는 그러한 사건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록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진주를 발견했다면은 그 진주를 발견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다면은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명을 다 차지하시고 부르시고 12명이 다 결국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 위해서 전부 다 목숨을 바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슬프다고 엉엉 따라가면서 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도 나의 참 사랑하는 제자다 나의 참된 그 기뻐하는 그러한 여종이다 남종이다 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 영적인 축복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축복으로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숨겨진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그 사역 초기 당시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 참 너무나도 가진 것 많고 또 많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새겨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의 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과 함과 또 그 축복과 그리고 그 상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새롭게 비전을 주시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각자 우리가 맡은 그 처소에서 또 장소에서 일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숨겨진 제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아미성국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러한 신부들의 머리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